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달 초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을 겨냥해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지역인 칸쉐이쿤 마을에서는 당시 화학무기 공격으로 80여 명이 숨졌으며 미국은 즉각 시리아 공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오늘 채취된 사린가스 표본의 제조 공정은 시리아 연구소들에서 개발된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이 같은 방식은 시리아 정권의 특징인 만큼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에로 장관의 발언 외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상세히 공개한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확보한 자체 화학 표본에는 사린가스와 핵사민으로 알려진 안정제가 들어있었다며 이는 지난 2013년 화학무기 공격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불발탄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리아 정부가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미군은 오늘 0시부터 4시간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입장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등 세계 40여 개국 출신 여성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한반도가 핵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한은 또 외교만이 한반도가 현재 직면한 핵위기와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평화는 가장 막강한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오늘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배수량이 5만 톤인 이 신형 항공모함은 중국의 선양 J-15 전투기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수식은 한반도 긴장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제작하고 동북부 다레낭에서 건조한 이번 항공모함은 오는 2020년 이후 취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30일 해군 창설 68주년을 맞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이 접근하던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에 경고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구축함 마한호에 이란 함정이 근접항해를 시도해 이뤄졌다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마한호가 이란 함정에 무선망으로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위험 신호로 경적도 수차례 울린 끝에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선박은 당시 마한호에 1000m 이내로 접근했다가 방향을 돌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전투기들이 어제도 쿠르드 노동자당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터키는 또 이라크 시리아 전선의 주요 쿠르드 연계단체인 민병대도 겨냥했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터키의 이번 공습으로 적어도 18명이 숨졌다며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터키군은 성명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한 권한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처음에는 진실에 조금밖에 빗나가지 않은 것이라도 후에는 천배나 벌어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빗나가도 어긋나 버리는 진실. 우리는 최근 아주 조금씩 틀어져 버린 진실을 가장한 거짓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가짜 뉴스들입니다. 범람하는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이를 걸러내고 사실과 출처가 확인된 진짜 뉴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에 기반한 온라인 백과사전을 지향하는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립자 지미 웨일스는 위키피디아와 비슷한 방식으로 위키트리뷴이라는 언론사를 창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키트리뷴의 기자들은 상세한 출처를 명시할 수 있는 사실만을 기사로 다루고 독자들은 언제든 기사의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단, 이 최종 수정은 복합적인 경로로 사실 확인이 된 후에 담당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광고도 일절 거부하고 오로지 시민과 또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진실과 사실만을 추구하는 뉴스, 언론의 기본 가치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7에서 21도, 신의주 6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에서 21도, 함흥 5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6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시카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You are the inspiration, 당신은 내 삶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nd I want you here with me from tonight until the end of time. You should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요?
예, 조금 전에 들으셨던 소리는 오늘 중국산 첫 항공모함 진수식에서 있었던 백고동 소리인데요. 중국이 오늘 첫 국산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이로써 항공모함 두 척을 물에 띄운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해군 초강대국 대열에 끼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자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예년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채 다음 달 진행된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중국산 항공모함이 진수됐군요.
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중국 선박 중공업 그룹의 다렌 조선소에서 자국 기술로 만든 첫 번째 항공모함인 001A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진수는 뭇에서 조립한 배를 물에 띄우는 건데요. 오늘 진수식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현장에 모인 선박들이 일제히 백고동을 울리는 축하행위로 시작됐습니다. 예, 당초 인민해방군 해군 창군 기념일인 지난 23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지역 정세와 다렌 인근의 조류 사정 등으로 며칠 연기됐고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려해서 이 대외에 공개되는 군사력 공개 행사에 참가에 부담을 느껴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이름이 001A라고 전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정해진 거죠?
예, 001A는 프로젝트명, 그러니까 이 장비 탑재와 성능 시험 등을 거쳐서 군이 이 정식 취역시킬 때까지 편의상 부르는 이름입니다. 중국군은 현재 지난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 옛 소련산 항공모함을 개조한 제1호 항모 랴오닝함을 운영 중인데요. 이 랴오닝함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 이 항공모함의 프로젝트명이 001함이었습니다. 이 첫 중국산 항공모함을 001A라고 부르는 것은 이 001보다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뜻인데요. 지난 2월 관영 인민일보가 공개한 첫 국산 항모 운영 계획에 따르면 이 001A함은 앞으로 1년여 뒤로 예상되는 취역과 함께 산둥함으로 명명될 예정이고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배치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것과 또 오늘 그 진수한 배까지 이 중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보유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헬기가 뜨고내릴 수 있는 배를 제외하고 이 순수하게 전투기를 비롯한 함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11척을 보유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두 척으로 복수의 항모를 갖게 된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해군력 초강대국 대열에 서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 자국기술로 만든 항모를 물에 띄운 것은 중국이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예, 자, 001 항모보다 기능이 향상됐다는 중국산 001A 항공모함. 어떤 배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001A함은 길이가 315m고요. 폭이 75m로 이 최고 항속 속도는 31노트입니다. 통상 항모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인 만재 배수량은 7만 톤급으로 이 6만 7천 5만 톤인 랴오닝 함과 비슷하지만 이 길이가 300m에 머물렀던 랴오닝함보다 크기가 약간 커졌는데요. 이 길이가 15m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 함재기가 뜨고 내리거나 머물 수 있는 갑판 면적이 1.5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같이 넓어진 것은 이 관제탑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신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중국의 신랑군사망이 설명했습니다.
예, 이 갑판의 면적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더 많은 비행기를 실을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탑재 가능한 함재기 수가 랴오닝함보다 12대 늘었는데요. 중국은 이 001A함에 젠15 전투기를 36대까지 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반도 인근 해역에 파견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경우 기종에 따라서 60대에서 80대까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이 첫 국산 항모를 남중국해 배치할 것이다 라고 앞서 전해주셨죠?
네, 오늘 진수된 001A함은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인민해방군 해군에 인도돼서 정식 취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배치 장소로는 중국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성의 사니아 기지가 유력합니다. 사니아 기지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면서 확충한 곳인데요. 중국의 신랑군사망은 중국의 새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출연하게 될 경우 이에 대응할 만한 군사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한 주변 국가들에게 는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이 가까운 바다의 방어에 치중하던 중국 해군이 이 먼 바다까지 나가서 활동하는 원양 해군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이사회의 제프 스미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중국이 본국 해안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군사적 존재감을 보여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이번 첫 중국산 항모 건조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예, 자,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의 버금가는 해군력 초강대국이 됐다고 자평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은 아직까지 격차가 큽니다. 중국은 이제 두 번째 함재기 탑재용 항공모함을 가지게 됐지만 미국은 이미 11척을 운용하고 있어서 수적으로도 훨씬 우위에 있고요. 또한 중국산 항공모함은 성능 면에서도 미국산 주요 항모들에 비해서 한 수 아래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산 항모가 미국 항모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거죠?
예, 일단 동력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의 주력 항모들은 핵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핵추진 항공모함은 선체 내부에 이 원자력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어서 이 연료를 재공급할 필요 없이 이 세계 어느 곳에나 진출해서 작전할 수 있는 항속력을 가졌고요. 또 연료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무기와 장비 탑재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수한 중국산 001A 항모는 이 자동차 같은 데 사용되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의 기종도 한계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중국산 001A 항모는 폭격기를 실을 수 없습니다. 이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건설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요. 이 001A 함은 비행기 이착륙을 쉽도록 이 활주로 끝이 공중으로 일정 각도로 기울어져 솟아있는 이른바 스키점프 방식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력 항공모함들은 활주로 전체가 평평한데요. 이 스키점프 방식의 활주로에서는 이 활주로 끝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폭탄을 싣고 있는 폭격기들이 뜨고 내릴 수 없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격 배치했군요.
네, 주한미군이 오늘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에 전격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이 사드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주한미군이 지난달 초 이 장비를 한국으로 들여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합의에 따른 건데요. 오늘 이동식 발사대와 속칭 X밴드 레이드를 비롯한 장비 배치를 마쳤고요. 이 성능 시험 등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면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장비 철거를 미국과 한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은 주한미군 사드에 포함되는 이 X밴드 레이더가 중국 주요 지점의 군사시설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계획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예. 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고 하던데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제6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개막연설에서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MD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이 한반도 사드의 무리한 배치는 심각한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어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최근 행보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미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반도 사드 전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방어적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이 다음 달 필리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군과 필리핀군 총 5천 명이 다음 달 필리핀에서 발리카탄, 어깨를 나란히라는 제목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합동훈련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테러 작전과 인도적 구호활동으로 훈련의 성격이 바뀌었는데요. 양국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해서 6,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던 초특급 태풍 하이안과 같은 상황을 가상한 재난 대응 훈련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의 몰리 코시나 공보관도 월요일 성명을 통해서 이번 발리카탄 훈련은 필리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맞서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합동 훈련의 성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6월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에 반발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우방이었던 미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군의 필리핀 주둔이 자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영내 갈등을 촉발한다면서 미군 철수까지 주장했고요. 또 미국과의 안보 조약들도 폐기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에 아직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애초 미국과의 군사훈련 전면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군 지도부의 우려와 건의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일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훈련 성격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훈련의 규모도 줄어들었다고요?
네, 지난해의 경우 미군 약 5천 명과 필리핀군 4천 명, 총 9천여 명이 참가했었는데요. 이 가상의 적군이 불법 점령한 이 정유시설 등을 재탈환하는 작전 등 다양한 육해공 작전이 펼쳐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군 약 3천여 명이 이 발리카탄 훈련을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미국의 군사정문지 성조지가 전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관련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군사훈련 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프랭크 셰이슨 및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반드시 인도주의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코 군사 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온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내통 문제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법을 어겼을지 모른다고 하원 조사위원회가 밝힌 소식 이어서 살펴보고요. 또 미국 8학년 학생들의 미술 음악 성적이 8년 전과 비교해서 별 변화가 없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 강조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고 또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도 강경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 또 피난처 도시라고도 하는 곳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이 어제 임시로 행정명령 시행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예,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였다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고 오릭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 집행 관련 지원금에만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측은 행정명령의 문구가 모호하다면서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에 적용될 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오리 판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이 자신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이 무기로 삼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부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법원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지난주 사법부가 미국 내 9개 도시에 대해서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일부 법 집행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예. 자, 이민자 보호도시라는 게 어떤 곳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민자 보호도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해서 이 체포한다거나 수감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지 확인하지 위해서 이 불심 검문을 하지도 않고요. 또 불법 체류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풀려났을 때 연방정부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이민자 보호도시 또는 이민자 보호 카운티가 약 300곳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불법 체류자가 미국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이 연방 당국에 협력하지 않는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한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원고 측은 환영을 했지만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은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의 복지를 우선하고 있다며 비판했고요.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행정부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제9 항소 법원이 미쳤다 이렇게 뭐 다소 거센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예.
이 제9 항소 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법원인데 이 보수 정치인들은 이 법원을 진보 법원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9 항소 법원 앞서 그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들에 대한 행정 명령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곳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렇게 7개 나라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해서 90일 동안 이 미국 입국 또 입국 사증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워싱턴 주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시애틀 지방법원에서 시행정지 명령이 나왔고 또 연방정부가 항소를 했는데 바로 말씀하신 이 재고항소법원에서 이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그 뒤로 트럼프 행정부가 7개 나라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하는 등 이 수정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법원 명령으로 인해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법을 어겼을지 모른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플린 전 보좌관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체이비츠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또 허가를 요청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5년에 러시아 RT 방송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은 당시 행사에서 연설한 대가로 4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또 터키 정부를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하고 50만 달러 이상을 받았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육군 중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체이피츠 의원은 플린 전 보좌관이 퇴역 장성 출신으로서 정부의 허가를 미리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러 씨는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에 미리 알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백악관이 의회에 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길 거부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이 하원위원회가 플린 전 보좌관의 신원조회 관련 서류, 또 플린 전 보좌관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았을지 모르는 자금에 관한 정보나 또 이와 관련해 정부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이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은 관련 서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작성됐다면서 백악관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입니다.
The only documents that were made available to them that they asked for were the ones that the Department of Defense had.
네, 의회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백악관이 제출한 것은 이 국방부가 갖고 있던 것뿐이라고 이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또 플린 전 보좌관이 법을 어겼는지에 관해서는 이 플린 전 보좌관 본인이나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학생들의 예술 분야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미국 교육통계센터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내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8학년 학생 8,800명이 지난해 음악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보인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 봤는데 이 마지막으로 측정했던 지난 2008년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음악하고 시각예술이라고 했는데 이 시각예술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뭐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이니까 미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미국 작곡가 조지 거슈인이 작곡한 이 랩소디 인 블루의 도입부를 들려주고 여기에 나오는 악기가 뭔지 맞추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게 아주 유명한 선율인데 그 이 부분에 사용된 악기가 클라리넷이죠?
네, 바로 맞추셨습니다. 뭐 조상진 기자 음악적 소양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뭐 그 밖에 뭐 특정 음계에 있는 음을 몇 개나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시각예술에서는 어떤 평가 방식이 동원됐습니까?
네, 뭐 가령 자화상을 그려보게 해서 학생들의 창조성을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특정한 그림을 주고 이걸 분석하는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난해 성적하고 8년 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 300점이 만점인데요. 지난해의 음악은 지난해가 아니라 지난번 시험에서 지난해 작년에 시험에서는 음악이 147점, 시각 예술은 149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는 이 점수가 모두 150점이 나왔으니까 음악은 3점, 그리고 시각 예술은 1점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화가 없었다 또는 진전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밖에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끌 만한 항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여학생들이 예술 분야에서 남학생들보다 여전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8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지난해 시험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중남미계 학생들과 백인계 학생들의 차이는 줄었는데요. 하지만 이 흑인 학생들이나 중남미계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 그리고 아시아계 학생들에 비해서 여전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미국 동북부에 사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음악과 시각미술, 시각예술, 미술 분야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또 지역별 평가에서 가장 떨어지는 지역은 음악에서는 서부였고요. 또 시각예술에서는 이 남부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약 42%가량만 지난해 예술 관련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8년 전에는 45%로 나왔었는데 그보다 줄어든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유명한 사람의 동상 한두 개 없는 나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산을 통째로 깎아서 동상을 새긴 경우는 드물죠. 중국 쓰촨성에 있는 러산대불, 낙산대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불상이 암벽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큰지 발등상에 사람 100명이 앉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산을 깎아 만든 거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처, 불상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놓았는데요. 미국을 소개하는 책자 겉표지를 보면 대개는 백악관이나 뉴욕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있는데요. 이들 대통령의 조각상이 새겨진 사진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나저나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제가 살짝 감기가 걸렸는데 이해 바라고요. 예,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 찾아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어 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러시모어 산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 다코다주 블랙힐스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러시모어 산에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 머리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무려 18m라고 합니다. 18m면 보통 이 건물 6층짜리 높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코 길이가 6m, 눈 크기가 3m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좀 상상할 수 있겠죠. 말이 산을 깎아 만들었다지만 참 정교해서 마치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보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러시모어산에 새겨진 네 명의 대통령 누구누구인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Washington and Abraham Lincoln. I don't know where the other ones are.
네,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쉽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의 이름은 금방 대답하지 못하네요.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러시모어산을 잘 압니다. 역사 시간을 통해서 또는 한 번쯤 방문하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블레인 커트마이어, 러시모어 국립공원 교육 담당관의 도움말 한번 들어볼까요?
Sure, Mount Rushmore was carved between 1927 and 1941. It represents the presidents from America's history,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braham Lincoln, and Theodore Roosevelt. The mountain itself is
러시모어산의 대통령 조각상들은 1927년부터 1941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티오도 루즈벨트, 미국을 빛낸 네 명의 대통령들을 새겨놓았습니다. 러시모어산 자체도 해발 5,725피트, 약 1,750미터 높이죠. 그래서 산봉우리에 새겨놓은 대통령 조각상들은 멀리 10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소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조각가 거천 보글럼이 책임자였습니다. 400명의 남녀 인원이 동원돼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산을 폭파하고 사람들이 줄에 매달려서 못과 망치로 조각을 했죠. 임금도 낮았고 위험 부담도 컸지만 인부들은 국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에 차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사람들의 의지가 성공시킨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계 이민 2세인 보글럼은 미국에 대한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믿어지지 않는 나라다.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런 신념을 갖고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애국심을 저절로 갖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글럼은 안타깝게도 1941년 3월 완성 직전에 마무리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고요. 그의 아들인 링컨 보글럼이 대를 이어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나다니엘 호순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산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그 마을의 전설을 듣습니다. 어니스트는 언젠가는 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틈만 나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자도 만나고 장군도 만나고 정치가 시인도 만났지만 모두가 어니스트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를 바라보고 있던 시인이 어니스트가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늘 자신이 동경하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갔더니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 돼 있더라는 꽤나 유명한 소설인데요. 호순이 러시모어산의 조각상들의 영감을 얻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하면 대부분 바로 이 러시모어산의 조각상들을 떠올리게 되죠. 또 실제로 큰 바위 얼굴이 새겨진 대통령들은 미국을 빛낸 위대한 대통령들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대통령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Basically intelligence.
일단 지적이고 현명해야겠고요. 온화하고 또 관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Someone who's able to get along
모든 사람과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을 선출해준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네 명의 대통령들이 선정된 걸까요? 러시모 산의 조각상 제일 왼쪽, 제일 앞에 보이는 사람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민주주의의 서장을 열었던 초대 대통령으로 맨 먼저 조각상의 주인공으로 선택됐습니다. 그 옆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중부 광활한 루이지애나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6대 시어도 로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약한 공로, 또 미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 바로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한 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 마흔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링컨 대통령도 결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아동 문학 작가인 최효섭 선생은 링컨의 얼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고집스럽고 강한 그런 인상을 주지만은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인자하고 다른 사람과 쉽게 사귈 수 있는 우정이 얼굴에 새겨져 있는 특색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링컨 대통령도 이 표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던 건 분명한데요. 그런 링컨이 왜 갑자기 외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이 마흔 정도가 되면 자기만의 인상으로 고착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흔 즈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 성격이라든지 직업, 습관, 심지어 삶의 수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듣다가 문득 거울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듯하네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위대한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마운트 러시모, 러시모 산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Today we will be learning what all ears, to be all ears mean. 그럼 로베카와 마이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here have you been?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Go ahead, I am all ears.
I was just at Nick's house, and he needed some help to plan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his girlfriend. So I was there all afternoon, I promise.
네, 로베카는 마이크에게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도대체 어디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이크는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무언가 일이 있었어. 정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레베카는 말해봐. Go ahead. Go ahead. I'm all ears. I'm all ears. 자세히 들을게. 라고 하니까 마이크는 친구 니크의 집에서 니크와 함께 니크의 여자친구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Where have you been?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Go ahead, I am all ears.
오늘의 영어 표현은 I'm all ears. To be all ears입니다. I'm all ears. Be all ears is used to express that one is very eager to hear what someone is going to say. I'm all ears. Be all ears. To listen very carefully.
귀를 기울여 듣다, 상대방의 말을 자세히 듣다
또는 주의 깊게 듣다 라는 뜻입니다. Well, here are some other ways the phrase all ears can be used. 잘 들어보세요.
Well, hurry up and tell me. I'm all ears.
Do you know what he said? Go on. I'm all ears.
I'm all ears. To be all ears.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ere have you been?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Go ahead, I am all ears.
I was just at Nick's house, and he needed some help to plan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his girlfriend. So I was there all afternoon, I promise.
오늘의 영어 표현, I'm all ears. To be all ears. 귀를 기울여 듣다, 상대방의 말을 자세히 듣다, 또는 주의 깊게 듣다. I'm all ears. To be all ears. Well, it's your turn and keep on practicing,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캐서린 맥피가 부른 Terrified,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세요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by the light, is the greatest find in the world. All wrong, you're the thing that's right. Finally made it through the lonely to the other side. You said it again, my heart's in motion. You're needing if you let me try. You said it again, my heart's in motion. Every word feels like a shooting star. I'm at the edge of my emotions, watching the shadow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오늘.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순식간에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원자로에 있던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4일 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500만 명 정도가 방사능에 노출됐고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백혈병과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후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 사건을 20세기 역사에서 전쟁을 제외한 최악의 재앙으로 정하게 됩니다. 1984년 4월 26일 오늘 미국 사람들의 댄스 음악인 스윙 재즈의 대부 카운트 베이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9세였습니다. 카운트 베이시의 본명은 윌리엄 제임스 베이시로 그는 1904년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레드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배운 베이시는 이후 동부 재즈의 중심가인 할렘과 재즈 음악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베이시는 캔사스 시티, 시카고, 뉴올랜스 등 미국 여러 도시를 돌며 재즈 연주가들과 교류했고 루이 암스트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시는 이후 32살 때 재즈밴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베이시는 화려하고 흥겨운 음악으로 1930년대 미국의 스윙 재즈 붐을 일으킵니다. 베이시의 밴드는 또한 1958년 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재즈 붐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모두 17번에 걸쳐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위대한 재즈 음악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카운트 베이시. 그는 오늘날까지 스윙 재즈의 대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